제6장 성장하는 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앞에 메시지들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헌신의 참된 성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 앞에는 로마서 6장 후반부 곧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있습니다. 6장 12,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말씀 안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드림입니다. 13절, 16절, 19절에서 도합 다섯 번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리다라는 단어를 헌신의 의미로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보지 않습니다. 물론 드림에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과 그 기능과 지혜, 천연적인 지혜와 힘과 기타 재능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13절을 읽을 때 이 점이 즉시 분명해질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라는 용어를 주의하십시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헌신의 기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헌신은 예창조 안에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죽음과 부활을 거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림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알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참으로 알았을 때 나는 자연히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됩니다. 또 내가 죽음에서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을 알 때 나는 자연히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두 방면, 죽음과 부활이 모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도달할 때 뒤따라오는 것은 바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소유를 그분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드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죽음이 다 제하였으며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오늘 이후로 나의 온 생명을 주님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단계, 자신을 드림.
우리는 이 드림이 우리 몸의 지체들과 관계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을 더 이상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체와 능력이 완전히 그분께 속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그분께 속함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만일 호주머니 속에 제 소유로 10실링이 있다면 저는 그 돈을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돈이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저에게 보관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고 감히 잃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의 시간과 금전 혹은 재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자기 뜻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속하기 때문에 돈 한 푼, 한 시간 혹은 우리의 지혜와 체력을 다른 데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한 번은 한 중국인 형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객실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 셋이 카드놀이를 즐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들은 그 형제에게 같이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생각은 없지만 저는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며 그에게 당신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 이 두 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에게 생명 안에서 그의 주권이 양도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의 모든 지체가 완전히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활동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히 분별되어 주님께 드림.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면 거룩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분별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생물이나 물질적인 것들, 예컨대 어린 양이나 성전 안의 금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거룩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 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제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완전히 그분을 위해 예비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거룩함은 분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참다운 거룩은 여호와께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완전히 그분의 소유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김과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 중에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넘기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분께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것은 그들이 참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 그들이 말하는 헌신은 다른 어떤 것, 곧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천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까? 기독교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지시한 직책에 따라 장군 된 자도 있었고 문직이 된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의 분깃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장군이든 문지기이든 우리 스스로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곧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바울을 위하여 그가 달려갈 길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길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응당 주님께 주여 당신이 저를 위해 정하신 길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위하여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만일 우리 일생의 종착지에서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일생의 종착지에 이르러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강인하고 고집센 의지는 반드시 십자가로 보내야 하고 우리 자신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을 재봉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건축 재료를 건축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류나 다툼이 없이 그분께 자신을 드려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종인가 노예인가?
만일 우리가 아무런 보류함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가정에서나 일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의 견해에 있어서 많은 조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보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의 것이 아닌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이것들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께 순복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많은 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릴까봐 무엇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담력을 갖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도록 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종종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느끼게 하며 그 이유가 매우 분명합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께 점유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에서 그분의 주권이 일단 세워지면 나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담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분의 전적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한 종은 사실상 노예입니다. 6장 후반부에서 이 단어가 수차 언급되었습니다. 종과 노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길지라도 그가 섬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주인을 좋아하면 그를 섬길 수 있고 싫어하면 다른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종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분 편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신 것으로 말미암고 내 편에서는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린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충분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주여 무엇이든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좋아했던 이상과 강한 의지와 소중한 관계와 좋은 일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신을 엄숙한 것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진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의 소년이 주님께 떡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떡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드린 것을 항상 파쇄하십니다. 그분이 받으신 것들에 대해 그분은 파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파쇄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에게 드린 것을 파쇄하기 원하십니다. 이때 모든 것이 뜻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따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 머문다면 여러분은 파괴된 그릇이 됩니다. 즉 세상에 대해 여러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세상은 여러분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도 여러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미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이탈되고 하나님과는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한 차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초기의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분을 찬미하고 받아들이며 육체와 상반된 인도에 대하여도 원망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함으로 더 이상 나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범사에 그분의 권리와 주권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나는 선교사나 전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혹은 주방에 있든 나는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그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에게만 가장 좋은 것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기를.